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도가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정의를 세웠습니다. 기도. 제가 지난주 제목을 우리의 평생 숙제가 기도다. 기도. 기도는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구하는 거다. 영어 단어 pray. pray라고 하는 말이 ask. 뭐 요새 중학교 가면 다 배우는 에스크, 에스크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아들딸이 에스크하고 어머니가 한테 애들딸이 에스크 하잖아요. 뭐 사달라 그러고 뭐 해달라 그러고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을 느낀 존재가 그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존재에게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분에게 구하는 거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 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느낄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데 그분이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우리가 손만 탁 갖다 대도 그 우리의 연약함 감정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 기도하는 대로 나아가자.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긍휼, 그 다음에 도움, 영어로는 mercy, 하나는 help,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긍휼은 자격의 문제다. 우리가 그런 걸 받을 자격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고 구하는 게 그게 기도다. 자격이 없는데 구하는 거예요. 있는데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도움은 능력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 이걸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ask, 그 요청하는 게 그게 기도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격 없는 자가 긍휼을 구하고 능력 없는 자가 도움을 구하며,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구약 성경의 표현을 따르면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다. 하나님 무슨 얼굴이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들, 딸이 뭐 사달라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얼굴을 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고 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혼이 그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어머니, 아버지를 바라보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다. 그래서 시편 27편 8절에 주께서 너희는 내 얼굴을 구하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내 마음이 주께 이르기를 주여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하리이다 하였나이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 이게 기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기도에 어떤 정해진 패턴, 형식이 있나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수십 년 이제 믿음 생활하고 이제 이러다 보면 새벽 기도만이 그 진짜 기도다. 또 반드시 기도는 무릎을 꿇고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오랫동안 2시간, 3시간 해서 뭐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낙타 무릎이 될 때까지 그러면 일은 언제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또 방언으로 랄랄랄라 쌀라쌀라 해야만 그래야 또 하나님이 들어준다 그러고 특정한 장소에 와서 해야 된다 그러고 꼭 교회에 와서만 해야 기도가 응답이 된다 그러고 또 금요 철야 때 뭐 3시간 4시간씩 또 해야지만 하나님이 들어준다 그러고 또 21일 동안 다니엘 하여튼 전 세계에서 이상한 거 만드는 거 우리 한국교회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다니엘 21일 기도하는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다니엘 뭐 21일 해야만 하나님이 들어준다 그러고 그리고 그냥 꽝꽝대고 21일 동안 예, 그러고 오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걸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의 기도. 성경의 기도는 놀랍도록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예, 말씀드린 대로 성경 전체에서 기도가 600번 이상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이것들을 다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는 없고, 그래서 오늘은 기도 시리즈 이제 두 번째로 기도는 정해진 형식이 없다 하고 부제목으로 신구약 성경의 8가지 샘플 기도. 8가지 샘플 기도. 그래서 그 8가지 샘플 기도, 유명하다는 그런 기도를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잠시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서 6개, 신약에서 2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는데 그들이 처해 있던 상황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또 민족이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예, 자, 이걸 이제 쭉 보면은 그러면 결론이 이제 나옵니다. 또 결론이 뭐냐? 기도에는 정해진 형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응답을 받고 저렇게 하면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연약한 인간, 부족한 인간이 특히 우리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본능적으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다. 그거를 8가지 샘플 사례를 여러분에게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냥 순서대로 8개를 제가 이렇게 뽑아서 그 상황이 어떻고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이 기도의 내용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1장에는 하갈이란 그 여인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게 나오는데 하갈은 버림을 받았어요. 자기 남편에게서 쫓겨났어요. 아들과 함께. 자, 이걸 이해하려면 아브라함의 생애를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4절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게 75세였다. 75세. 75세에 들어와서 아들을 기다리는데 아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창세기 16장 3절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85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사라가 이렇게 해서는 애를 못 낳을 것 같으니까 내 여종을 취해서 그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야 되지 않겠냐 해서 하갈을 줍니다. 자기의 여종을. 그래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86세가 될 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남자아이를 얻게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13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쭉 이렇게 지냈는데 99세가 됐어요. 이스마엘이 13살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이거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난 아들이고 약속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년 이맘때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할례의 언약도 주시고, 그게 99세 때. 그러고 나서 그 다음 100세가 되는 해에 이삭이 이제 탄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하고 이삭은 나이가 14살 차이가 나는 겁니다. 나이가 14살. 자, 이렇게 오랫동안 아들을 낳는 이런 그 여정이 창세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25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래서 25년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약속의 아들을 얻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 성경 가서 보니까 이 하갈이라고 한 그 여인은 이집트 사람이다. 이집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여종이었다. 사라가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자기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줬고, 그래서 이스마엘을 그 다음에 낳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났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기적적으로 13년이 지나서, 14년이 지나서 이삭이 태어난 겁니다. 기적적으로. 자, 성경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보니까 창세기 21장 한번 가서 보시죠. 21장 8절에 아이 이삭을 낳은 다음에 아이가 자라서 젖을 때매, 젖을 보통 두 살에서 세 살 정도에 떼니까 이삭이 두 살이나 세 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16살이나 17살쯤 되었을 때 이삭이 졌을 땐 바로 그날 아브라함이 너무 기뻐갖고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그 다음 절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라가 가만히 보니까 이집트 사람 하갈의 아들 곧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거예요. 지금 나이 차가 14살이 난다 그랬잖아요. 14살 나는데 그 형이 14살이나 많은 그 형이 조그만 아이를 희롱하는 것을 사라가 보고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아브라함에게 가서 얘기한 거죠. 이 노예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내 쫓아야 된다. 이 노예 여자의 아들은 내 아들 곧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될 수가 없다. 상속자는 하나밖에, 약속의 씨 하나밖에 될 수 없는 거지. 더구나 이 상속자가 될 내 아들을 저 아이가 저렇게 괴롭히고 희롱하는데 이건 그대로 둘 수 없다. 그랬더니 그 11절에 참 이거 아브라함의 마음이 표현이 돼 있어요. 자기 아들로 인해 이스마엘로 인해 이 일이 아브라함의 눈앞에서 큰 근심거리가 됐다. 십몇 년 동안 그 아들 하나라고 그러고 그걸 이렇게 계속 여태까지 애지중지 키웠는데 내쫓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라가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에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아이나 내 노예 여자로 인해서 그 일을 내 눈앞에서 근심거리로 두지 말고 사라의 말 그대로 따라라. 하나님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걸로 다룰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돼서 아브라함이 14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빵과 물 한 부대를 취해 가죽 부대에다가 물을 넣어가고 하갈에게 주되 그녀의 어깨에 그것을 메워주고 그 아이를 주며 그녀를 내쫓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부엘세바의 광야에서 이 두 사람이 방황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가 뭐냐, 15절에 아니 조금 지나니까 그 가죽 부대에 물이 다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녀가 그 아이를 떨기나무 중 하나의 밑에다가 좀 시원한데 그 아이를 두고 화살이 미치는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가서 그를 마주보며 앉았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아이가 죽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하겠다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드디어 그녀가 그를 마주보며 앉아서 목소리를 높여서 우는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뭐 약속의 아이다 뭐다 육신의 이런 걸 다 떠나서 인간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두 사람이서 쫓겨나갖고 먹을 물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아이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그 엄마가 그 아이를 볼 때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그 목소리를 높여 우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음성을 들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하갈아 무엇이 너를 괴롭게 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있는 곳에서 그의 음성을 들으셨다. 일어나 그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어라. 그렇게 하시더니 19절에 하나님께서 그녀의 눈을 열어주심에 그녀가 물 있는 우물을 보고는 가서 부대에 물을 채우고 아이에게 주어 마시게 했다. 이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큰 고통이 이 하갈에게 있었겠나, 이스마엘에게 있었겠나. 그래서 이 장면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갈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그것도 성경에서 어느 면에서 가장 나쁜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속박하는 그게 이집트 사람이잖아요. 하갈은 이집트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언약 백성이 아니라. 근데 이 이집트 여인 하갈이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는 특정한 민족, 뭐 선택받은 민족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다. 연약한 인간이 부르면,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두 번째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아이의 음성도 들었다. 그 음성이 무슨 음성이겠어요, 애가. 예, 우는 소리지 무슨 소리겠어요. 거기 앉아갖고 우는 소리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한 중학교 3학년쯤 되는 아이가 엉엉 울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로담나무 그 밑에서, 떨기나무 밑에서. 자, 그래서 중학교 아이의 울음소리까지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니까 여기 무슨 말을 했다는 얘기 있어요, 여러분? 하갈이 무슨 말을 했다, 이스마엘이 무슨 말을 했다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한 거예요? 그들의 혼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여셨다.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우물을 보게 했다는 거예요. 우물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우물이 이미 있었는데 하갈이 그걸 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러면 무언가 없었던 걸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일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니까 우물이 보인 거예요. 우물이 보인 거다. 그래서 이 하갈의 기도를 통해서 아우 저는 기도하려고 하는데 참 말이 안 나오면 말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주여 아버지 하고 부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애절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알리면 된다. 이게 기도다. 두 번째는 사무엘기상 1장에 가서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한나는 엄청난 슬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한나도 말을 한마디도 못했어요. 침묵의 기도를 한 거예요. 아신 것처럼 한나는 아이들이 없었어요. 자, 근데 한나 외에도 그 남편에게 남편의 이름이 엘가나인데 그 엘가나에게는 또 다른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 이름은 분인나다. 근데 분인나에게는 아이들이 많고 한나는 아이를 하나도 낳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되니까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후한 선물을 한나에게 주니까 분인나가 더 괴롭히는 거예요. 더 괴롭혀서 엄청난 고통에 이제 빠졌다고. 그렇게 해서 고통을 당하는데 엘가나가 사무엘기상 1장 8절에 가서 보면 한나를 이렇게 위로하죠. 내가 당신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않냐. 애 못 낳아도 괜찮다. 내가 당신에게 열 명의 아들보다 낳은 남편이 아니냐. 근데 그 위로가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여자가 아이, 특히 남자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래서 상속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아들을 낳지 못하면 그러면 엄청난 수치라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실로 당시 실로에 하나님의 이제 성막이 있어서 그 성막이 있던 거기를 지금 성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어나서 기도하는 내용이 1장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냐? 그녀가 혼이 쓰라린 가운데 글쎄 혼이 쓰라리라고 그 표현했거든요. 혼이 얼마나 비통했는지 주께 기도하고 통곡을 했다. 그 특징을 보니까 하갈도 그렇고 이스마엘도 그렇고 여기 한나도 그렇고 아주 통곡을 하네. 혼이 쓰라린 가운데. 자 그런데 이렇게 혼이 쓰라린 가운데 통곡을 했는데 말소리는 없었다는 거예요. 1장 13절 가서 보니까 그때 한나가 마음속으로 말하며 그녀의 입술만 움직이고 그녀의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이 여자가 혹시 술 취한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주님 앞에 혼을 쏟아놓는 거다. 어떻게 비통한 그런 그 심정으로 소리가 있었어요? 들리는 소리가 없었어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형식이 있었어요? 특별한 거 없었잖아요. 특별한 그런 형식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마음의 고통이 이렇습니다 하고 자기 혼을 쏟아놓은 거 이게 기도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사무엘을 낳는데 그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 사무엘기상 1장 20절에 한나가 수태한 뒤 때가 되었을 때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하며 이르기를 내가 주께 그를 구하였기 때문이라. 구했다는 거예요. 영어 단어 뭐예요? ask. 그냥 ask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게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주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들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아이가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에스크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에스크 해갖고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다. 그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내가 하나님께 구했다, 요청을 했다, 기도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기도의 응답을 영원토록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할 말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까 그냥 주여 아버지 하고 부르면 된다. 지금 이게 한나의 침묵의 기도인데 이 침묵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자, 이제 또 넘어가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가서 보면 죽음의 자리에서 기도를 드리는 히스기야의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남왕국 유다 왕국에 선한 왕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여기 히스기야 여기 열왕기하 19장 가서 보시면 이 아시리아의 그 산헤립의 군대가 유다 왕국 침범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천사 하나가 나타나서 아시리아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일시에 죽임으로써 이 히스기야가 큰 승리를 얻는 그런 내용이 여기 19장 끝부분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둔 바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죽을 병이 생겼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이길 수 있을까 했는데 하나님의 천사 하나가 나와서 그냥 순식간에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었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20장 1절에 그 당시 히스기가 병들어 죽게 됨에 아모스의 아들 대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대언자가 지금 와서 이야기를 했으니 그것도 뭐예요?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여호와를 언급을 하면서 이야기했다는 거는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랬더니 사형 선고를 듣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에 그가 자기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께 기도하여 이르되 오 주여, 간청하건대 내가 진실함과 완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걸었으며 주의 눈앞에서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통곡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통곡했네요. 하갈도 한나도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히스기야도 통곡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나 벽적으로 얼굴을 향하고 이 연약한 인간이 뭐 신학적으로 잘 정리된 뭐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이런 얘기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생각할 여력이 없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죽는다고 하는데 무슨 뭐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뭐 그거 따질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여 제가 지금까지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았습니다.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통곡을 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되돌아가서 이사야 보냈는데 하나님이 다시 되돌아가서 내 백성의 대장 히스기야에게 말하기를 주 곧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기도를 들었고. 여러분 히스기야가 무슨 뭐 신학적인 거 막 다 나열하고 뭐 그런 거 없었잖아요. 내 기도를 들었고 어떻게 기도했어요? 내가 진실하게 성실하게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지금 살아왔으니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들었고 그 다음에 내 눈물을 봤다. 여기에도 눈물을 봤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내가 보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셋째 날에 주의 집에 올라가리라. 지금 침상에 누워서 거의 죽을 지경에 대해서 움직이지 못하는데 이제 셋째 날에 주의 집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거다. 내가 내 날들에 15년을 더해주며 내가 너와 이 도시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출하고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해 이 도시를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신학적으로 내가 옳았다 뭐다 하나님 한 말씀도 안 해요. 그러니까 병고침을 얻기 위해서 히스기야 기도 그 기도에는 무슨 이론도 신학도 없었어요. 오직 연약한 인간이, 부족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우리의 생명을 쥐고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혼을 쏟아 놓은 거예요. 우리의 혼을 쏟아 놓은 거다. 뭐 하나님의 깊은 뜻 이런 거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께 제가 성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노력한 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저를 평가해 주시고 제 생명을 연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 혼을 쏟아 놓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게 기도다. 자, 이거 넘어가서 이제 어디로 가냐. 시편 56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56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도피했다가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들의 도시 가드에서 붙잡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이제 붙잡혔다면 그냥 창으로 한번 찔르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위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56편 2절에 오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이요 내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삼키려 하오니 나와 싸우는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고 이제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무서워할 때 주를 신뢰하리이다. 그러니까 다윗도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다윗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내가 무서워할 때, 두려움이 내게 닥칠 때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자들, 이 자들 때문에 위험이 바로 내 코앞에 있을 때 내가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무서워서 기도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무서워도 기도하겠다, 두려워도 기도하겠다. 지금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죠. 언제라도 목 치면 죽는 거예요. 창으로 쭉 찔르면 그냥 죽는 거예요. 지금 붙잡혔으니까. 그 얼마나 마음에 안정이 없었겠어요. 무서웠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주를 신뢰하겠습니다. 그리고 56편 8절에 참 좋은 겁니다. 전 이런 구절은 빨갛게 줄을 걸어놨어요. 제가 이렇게 빨갛게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떠도는 것을 주께서 세시오니 내 눈물들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것들이 주의 책에 있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흘리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병에 담아 기억하신다. 이걸 시적으로 지금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하나님이신가.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하나님의 병에다 담아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신다고 이렇게 아름답게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기 5절 6절을 읽으니까 저하고 똑같아요. 그 내용이 제 처한 상황하고, 그들이 날마다 내 말들을 왜곡하나니 하지도 않은 거 했다고 하잖아요. 계속 지금 10년 동안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들의 모든 생각이 악을 구하며 나를 대적하나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그들이 내 혼을 기다리며 함께 모인 뒤 숨어서 내 발걸음을 지켜보나이다. 설교 끝나면 그냥 곧바로 가서 해서 이 사람이 뭐 했나 하고 이렇게 뒤져보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참 한심하다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한심하다고. 이렇게 할 일이 없어서 목사라고 하는 자들이 남이 설교한 거 거기서 무엇을 잡아서 뭘 해보려고 설교가 끝나자마자 해서 몇 시간 있으면 올리거든요. 근데 어떻게 왜곡된 걸 올리잖아요. 제가 이런 일들을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당하면서 하는데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다 아시는 일인데 뭐 제가 걱정한다고 해서 뭐 이거 해결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처리해 주실 줄로 믿고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떠도는 것을 주께서 세시지 않냐, 그래서 내 눈물들을 하나님의 병에 담으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리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시편 22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이제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그렇게 멀리 떨어져 계셔서 나를 돕지 아니하시며 나의 울부짖는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이까? 22장 1절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암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 있는 그대로 다 읊어놓은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이게 성경의 기도다. 있는 그대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고 내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여 안에 무슨 정돈된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절박함만 있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인용한 말씀이 바로 시편 22편 1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다윗의 이 시를 예수님이 나중에 인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혼을 쏟아놓는 것이 기도다. 자, 다니엘서 6장으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가서 보시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다니엘 기도의 특징은 뭐냐? 평소 하던 대로 했다는 거예요. 평소 하던 대로 했다. 다니엘서 6장에 가서 보시면 다리오가 온 왕국을 다스릴 통치자 120명을 세워 왕국을 다스린 것을 기뻐했다. 바로 위에 5장에 가서 보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오는데 메대 사람 다리오가 벨사살이라고 하는 이 바빌론의 왕을 다 처단을 하고 그래서 바빌론 제국을 끝을 내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어디로 넘어가냐? 메대 페르시아로 넘어가고 이 다리오 다음에 고레스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다리오가 이 나라, 이 큰 나라를 지금 다스리기 위해서 120명의 통치자를 세웠고 이 통치자들 위에 또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총리 셋을 뒀다. 근데 그 셋 가운데 다니엘이 첫 번째 총리였다. 그러니까 메대 페르시아, 과거의 바빌론 왕국 그거 전체를 다스리는 이 다리오 왕의 신하들 중에 으뜸가는 사람이 다니엘이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를 시기하는 다른 신하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 이거 다니엘은 이방 사람이고 이 사람이 우리보다 뭐가 더 나아서 첫 번째 총리가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처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법을 하나 이제 만들었어요. 다니엘서 6장 7절에 왕국의 모든 총리들과 총독들과 통치자들과 조언자들과 대장들이 함께 의논하여 왕의 법규를 굳게 세우고 확고한 칙령을 하나 정했다. 그 칙령의 내용은 뭐냐?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탄원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다니엘의 반응이 6장 10절에 다니엘은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연 채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다가 이것이 적발이 돼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자굴로 들어가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핵심 내용이 뭐라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닥치니까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경우에는 늘 하던 그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위기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늘 하는 거구나. 또 위기가 닥치니까 늘 하던 대로 그냥 기도하는 거구나. 특별한 어떤 방법으로만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는 게 아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그를 구출해내시고 그리고 오히려 그를 대적해서 음모를 꾸민 모든 자들 다 사자굴에 들어가게 왕이 그렇게 명령을 내려서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신 그런 내용이 이 다니엘서 6장의 기도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늘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그래야 어려울 때도 평소에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런 모습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넘어가서 요나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마지막 건데 이거는 왜 기도를 드리느냐? 자기 죄 때문에 지금 죽게 된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뭐 다른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이거야말로 자기 죄 때문에 죽게 됐는데 이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니느웨로 가서 그 도시의 사악함에 대해서 선포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해야 된다. 근데 요나가 그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결과 바다에 풍랑이 일고 배에 탄 사람들이 할 수 없어갖고 제비를 뽑아봤더니 제비가 누구한테 떨어져요? 요나에게 떨어져서 할 수 없이 요나를 집어서 바닷속으로 던졌더니 큰 물고기 고래가 나타나서 그래서 요나를 삼킨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성경 가서 보니까 세 밤과 세 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 살아서 있는 게 아니라 죽었어요. 그래서 지옥의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요나가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사용해서 요나가 세 밤과 세 낮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땅의 심장부에 가서 세 날과 세 밤 동안 있다가 부활한다. 이 부활의 표적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부활했다고 부활의 표적으로 이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지옥에 떨어졌냐. 왜 그래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명백하게 요나의 불순종의 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나서 2장 2절 가서 보니까 내가 내 고난으로 인해 1절부터 읽어볼게. 그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르되 내가 내 고난으로 인해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셨고 내가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가 죽었다고요. 죽어도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특징이 뭐라고요? 이거는 명백하게 죄 때문에 지금 심판을 받아서 지금 죽게 되고 지옥의 뱃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억울하게 고난당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선택한 결과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지옥의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억울하게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할 때 그때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심지어 자기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래서 이렇게 여섯 가지를 구약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는 이 하갈과 마찬가지로 이방 여인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리스 사람으로 이 민족으로 보면 수로보니게 출신의 이방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에게 딸이 있는데 부정한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아들이나 딸이 있는데 이 부정한 영 마귀에게 사로잡혀갖고 고통을 당하는 걸 그 부모가 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 여인이 듣고 그리고 마가복음 7장 25절 26절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부정한 영이 들린 어린 딸을 둔 어떤 여자가 그분에 대하여 듣고는 와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렸는데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이요 민족으로 보자면 수로보니게 사람이더라. 그녀가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 딸에게서 그 마귀를 내쫓아 주실 것을 간청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7장 27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먼저 자녀들을 배불리 먹여야 할지니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는 개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경멸하는 그런 그 짐승 중에 하나가 개인데 개. 우리는 선민이고 너는 개라고. 우리 먹기도 지금 바쁜데 어떻게 개한테 줄 수 있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물러서질 않습니다. 그녀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맞습니다. 맞죠. 당신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우린 개 같은 그런 사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 밑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의 빵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빵 먹다가 흘리는 거는 개도 먹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개라고 얘기하니까 저는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적이 없잖아요. 인정한 거예요. 제가 개라고. 예, 옳습니다.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개도 빵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냥 자존심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걸 그냥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죠. 뭐 위신을 세우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제일 급한 게 뭐예요? 딸의 회복이 제일 급한데 무슨 위신을 찾고 자존심을 찾고 이런 거 없어요. 창피를 당해도 좋고 거절당해도 좋고 뭐만 되면 돼요. 이 딸이 마귀에서 풀려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9절에 그녀에게 이르시되 이 말하 했으니 내 길로 가라. 그 마귀가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심에 그녀가 자기 집에 와서 보니 그 마귀가 나갔고 자기 딸은 자기 자리 위에 누워있더라. 이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거절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라 그러고 어떻게 개한테 기도응답을 주겠느냐 그러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을 지금 보여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그냥 확실해야만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마가복음 9장의 아버지 이 기도를 보면 믿음도 있고 의심도 있고 두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존재했어요.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한 아버지가 나오는데 성경 가서 보니까 그의 아들이 어려서부터 마귀 들려서 말도 못하고 그래서 마귀가 그를 쥐어 뜯었다 그랬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이 마귀가 이 아이를 쥐어 뜯으니까 아이가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몸이 파리해지고 17절 18절 몸이 파리해졌다. 우리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그 아이의 얼굴과 온몸이 이제 파리해지고 그리고 이 마귀가 이 아이를 불 속에도 집어넣고 물 속에도 집어넣고 22절 이거를 지금 어려서부터 이렇게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1절에 아버지한테 묻잖아요. 도대체 이 마귀가 언제 들어왔냐? 언제?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어려서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몇 년은 지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 고통을 지난 몇 년 동안 그 고통 이거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지금 나온 거 아니에요. 기도하러 나온 거예요. 구하러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미 이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 그 9장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의 제자들한테 데리고 갔는데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충분히 고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큰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기대가 다 지금 무너진 상태에서 실망에 가득찬 그런 상태에서 지금 누구에게 온 거예요?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 선생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수 있거든 if를 쓴 거예요. 가정법을 쓴 거예요. 무슨 일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9장 22절에 하실 수 있거든 이게 뭐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하실 수 있다 그게 아니라 하실 수 있거든. 왜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이미 실망 한번 당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참 멋있는 거예요. 하실 수 있거든 그랬더니 예수님이 믿을 수 있거든 하고 예수님이 되치시잖아요. 똑같은 if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아, 얼마나 멋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그 대답이.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실 수 있거든 하고 의심에 찬 말을 할 때 예수님이 그 if를 그대로 받아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의 문제다. 이렇게 딱 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느냐 내가 할 수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느냐의 문제다. 이렇게 이제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너무 또 멋있게 대답을 합니다. 24절에 즉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믿습니다 제가. 그러더니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나의 믿지 않냐함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게 나의 믿지 않냐함을 도와주소서. 여기 한번 가서 보세요. 첫 번째, 즉시 기다리지도 않는 거야. 그냥 즉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즉시 대답했다는 거예요. 오래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자마자 응답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도 또 가서 보니까 개역성경에 빠져있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얼마나 오랫동안 이 아들 때문에 고생을 했고 그 아들이 그 고생하는 걸 봐왔는지 이 예수님을 놓치면 더 이상 이 아들을 고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냥 눈물이 쏟아져 내린 거예요. 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 단어, 이 중요한 단어가 성경에, 개역성경에 빠져있어요. NIV도 그렇고. 이 안에 아버지와 그 아들의 고통이 다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 눈물을 흘린 게. 제자들에게 실망했던 이런 모든 게 다 담겨 있는데 그 절박함을 눈물을 흘렸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고는 뭐가 나와요? 모순처럼 보이는 고백이 나오잖아요.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하더니 난 곧바로 저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십시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믿음과 그 다음에 의심이 기도에 다 들어있었다. 그러니까 100% 그냥 믿음만 가지고 확실하게 해야만 하나님이 들어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절박한 심정,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간절한 심정, 하나님이 그건, 그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곧바로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7절에 마귀를 내쫓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중요한 거라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함께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영을 꾸짖어 그에게 이르시되 너 말 못하고 귀 먹은 영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그 영이 소리를 지르며 그를 심하게 찌든 뒤 그에게서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자 같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죽었다 하였으나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 그를 일으키심에 그가 일어나니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완벽한 믿음이 아니다. 정직하게 의심도 있을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응답해 주신다. 오늘 구약에서 6개, 신약에서 2개의 기도 샘플 사례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첫 번째,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헤매고 있으면서 아들 때문에 울고 있는 하갈의 기도, 그 다음에 소리도 없이 자기 혼을 쏟아놓은 한나의 기도, 무서움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윗의 기도, 죽는다 하니까 그냥 벽을 향해서 돌아서서 통곡을 했던 히스기야의 기도, 그 다음에 이 위협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 위협 앞에서도 늘 평상시 하던 그 모습 그대로 기도를 했던 다니엘의 기도, 자기 죄 때문에 심판을 당하고 그 자리에서도 기도하는 요나의 기도, 그 다음에 멸시받는 자리에서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수로보니게 그 여인의 기도, 마지막으로 의심과 믿음이 뒤섞인 채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 한 아버지의 기도. 정리를 해드릴게요. 신학적으로 완벽하게 기도를 드린 사람이 있습니까? 8가지 사례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새벽에 기도한 사람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없어요. 새벽에만 기도해야 그래 하나님 응답 주는 거 아닙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여기 어디 기록이 된 거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누워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잠자리에 누워서 기도하는 것도 엄청 하나님이, 우리 혼만 들어서 올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을 꿇든 들어 눕든 하루 종일 열심히 죽으라고 일하고 침대에 들어 누워서 얼마든지 기도하지 왜 못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게 그게 기도예요. 길게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들어줄까요? 그것도 아니죠. 방언으로 기도해야만 들어줄까요? 다니엘 21일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들어줄까요? 철야기도 금요일 때 해야만 들어줄까요? 전혀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기도의 사례들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이유는 성경에 나온 기도가 이렇게 다양하다. 예, 환경이 이렇게 다양하다. 내용이 다양하다. 예, 이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자기의 혼을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는 겁니다. 긍휼과 도우심, 그거를 긍휼을 주실 수 있고 도우심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그거를 구한 거, 그게 기도다. 그래서 형식이 기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이, 특히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이 모든 우주 공간의 모든 것들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실 수 있는 그분, 십자가에서 한번 영원한 헌물이 되셔서 이 대신 속죄를 통해서 단 한 번에 모든 사람의 죄들을 제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대제사장 그분 앞에 우리의 혼을 쏟아놓는 거, 그게 기도다. 그러니까 앞으로 기도의 형식이라든지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왕좌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